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군인 500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영통신 RIA는 2일 러시아 국방부가 군사작전 이후 지금까지 498명의 군인이 숨지고 1,597명이 다쳤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러시아 군 병력의 사상자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침공 이후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는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추산하고 있는 러시아 군 병력 사상자는 이보다 훨씬 많다며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침공 이후 약 5,840명의 러시아 군인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또 러시아 군은 30대의 군용기와 31대의 헬리콥터 그리고 211개의 탱크 등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매체는 러시아 군 병력의 많은 사상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며 이미 러시아 국민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절대로 용납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1일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국정연설에서 이같이 강조하면서 러시아가 무력으로 현상을 변경시켜 자유세계의 기반을 흔들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 독재자가 침략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을 야기한다는 교훈을 배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세계에 대한 비용과 위협이 계속 증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계획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공격이라며 푸틴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세상과 고립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민간인 공격을 지적하면서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자격 박탈을 제안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장관은 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서 발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민간인을 공격함으로써 엄청난 인도주의적 고통을 야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연설에서 끔찍한 인권 유린과 막대한 인도적 고통을 일으키면서 다른 유엔 회원국을 장악하려는 국가를 이사회에 남겨둘 수 있느냐라며 러시아의 침공을 비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러시아는 학교와 병원 그리고 거주 건물에까지 타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수백만 명에게 식수와 가스, 전기 등을 제공하는 주요 기반시설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민간 버스와 승용차 그리고 심지어 응급차까지도 폭격을 맞았다고 블링컨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각국의 경제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류기업과 자동차 제조업체, 전자기기 제조업체 등 민간 기업도 속속 제재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의 비행기 제조업체 보잉과 미국의 최대 석유기업인 엑슨모빌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 포드와 제너럴모터 등은 러시아에서의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잉사는 러시아 항공사가 사용하는 자사 항공기에 대해 유지와 기술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보잉사의 경쟁사인 유럽의 에어버스 역시 비행기 부품 조달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엑슨모빌은 러시아에서의 신규 개발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할린 1 석유 및 가스 벤처를 철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너럴모터스는 자사의 모든 차량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했고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이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제조업체인 BMW는 러시아에서의 BMW 차량 생산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반대하며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궈수칭 중국 은행감독위원회 주석은 2일 기자회견에서 모든 사람들이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군사적 충돌 혹은 전쟁을 주시하고 있다며 우리의 입장은 외교부가 분명히 밝혔고 우리의 대외정책은 일관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제재와 관련해서 우리는 그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어 주석은 특히 일방적 제재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서 중국은 그런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침공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고 동맹국과의 대응 의지를 강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 더 강력히 공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을 맞아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평가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7도에서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1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고 동맹국과의 대응 의지를 강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경제 등 국내 현안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회의 국정연설에서 자유는 항상 폭정을 이길 것이라는 확고한 결의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섰다며 연설 첫머리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Russia's Vladimir Putin sought to shake the very foundations of the free world, thinking he could make it bend to his menacing ways.
바이든 대통령은 엿새 전 러시아의 블라드미르 푸틴이 그의 위협적인 방식에 자유세계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유세계의 기초를 흔들려고 했지만 심하게 오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독재자들이 공격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을 때 그들이 더 많은 혼란을 초래한다는 교훈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다며 그들은 계속 움직이고 미국과 세계에 대한 비용과 위협은 계속 증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자유세계가 그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며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유럽연합 27개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등과 함께 한국을 거론했습니다.
Along with 27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 including France, Germany, Italy, as well as countries like the United Kingdom, Canada, Japan, Korea, Australia, New Zealand.
그러면서 푸틴은 그 어느 때보다 세계에서 고립돼 있다며 러시아 중앙은행과 신흥재벌 등에 부과한 경제, 금융 제재를 열거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추가 조치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항공편에 대한 미국 영공 비행을 금지하고 법무부는 러시아 재벌의 범죄를 쫓기 위해 전담 팀을 구성하며 러시아 지도층의 요트와 호화 아파트, 개인 전용기를 압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에 대해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Our forces are not engaged and will not engage in the conflict with Russian forces in Ukraine.
미군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과 교전하거나 충돌하지 않을 것이고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푸틴이 서쪽으로 계속 이동하기로 결정할 경우를 대비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유럽으로 가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경제 문제를 설명하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통과시킨 대규모 인프라 법안의 성과를 거론하며 이것이 미국을 변화시킬 것이고 21세기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직면하고 있는 경제 경쟁에서 이기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가 시진핑에게 말했듯이 미국인에게 맞서는 쪽에 거는 것은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 대부분을 우크라이나 사태를 제외하면 인플레이션과 해외 공급망 문제 등 경제 현안에 집중했습니다. 북한 등 한반도 문제와 이란 핵협상 등 국제적 현안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 더 강력히 공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와 함께 이들 국가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선 강력한 미국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로포트만 상원의원은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아시아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포트먼 의원은 지난달 28일 상원 본회의장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미국이 유럽의 동맹국들과 호주, 캐나다, 그리고 한국, 일본, 타이완, 싱가포르와 협력해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대응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타이완, 싱가포르는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면서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금지한다면 러시아의 군무장과 군사 재보급 능력에 매우 큰 비용이 들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트먼 의원은 이어 한국 등 아시아 4개국의 대러 반도체 공급 중단이 결실을 보도록 해야 한다며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국제 석유 시장 안정화를 위한 비축유 방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려면 미국의 강력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은 지난달 26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보수 정치 행동회의 행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일본과 한국은 전략 비축유 방출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에 도움을 주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그들은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려면 강력한 미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일 미국 대사를 지낸 해거티 의원은 일본 주재 당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를 언급하면서 세계는 강력한 미국을 필요로 하며 트럼프 행정부 당시 우리는 강력했고 그런 상황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안정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우크라이나 사태와는 별도로 바이든 행정부가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공격에 대응해 국방비를 늘리고 한국, 일본과의 연합군사훈련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우리는 진보적인 사회공학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국방비 지원을 늘리고 군태세를 높여야 한다며 군 살상력과 훈련, 동맹국들과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한국, 일본과의 연합군사훈련을 더 늘리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력 강화는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당장 더 큰 노력을 쏟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을 맞아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평가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국정 전반, 특히 외교정책 지지율에서 50%를 밑도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미국인들의 절반가량은 북한 핵 위협에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1일 취임 첫 국정연설을 앞두고 잇따라 발표된 미국 내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한 지지율이 5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포털 사이트 야후와 여론조사 업체 유거브가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미국인 1,5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41%였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41%에 그쳤고 모닝 컨설트와 퀴니피약 대학 여론조사에서도 각각 41%와 37%를 기록하는 등 최근 실시된 10여 개의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CNN 방송도 1일 바이든 대통령의 첫 국정연설을 앞두고 국정수행 지지율이 41%에 머물렀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1978년 이후 처음으로 취임 첫 국정연설을 맞아 최악의 지지율을 보인 대통령으로 기록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경기 침체 등 국내 현안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특히 외교와 안보 등 대외 정책에서 미국인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조사센터가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성인 남녀 1,2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정책 지지율은 절반을 밑도는 44%를 기록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미국인들은 북한과 이란, 러시아, 중국 등 적대 국가들의 위협과 해외 극단적 테러단체,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대응에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인들의 45%는 북한 핵 위협에 매우 우려하고 있고 35%는 대체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다음으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유거브가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북한이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5%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고 40%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히는 등 총 75%가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 방송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초기인 지난해 7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들의 다수가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데 동의했지만 지금은 미국인 17%만이 현재 미국 상황에 만족한다고 밝혔다면서 바이든 정부의 2년차 국정 운영에 여러 난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한 갤럽도 바이든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정 분야의 지지율이 50%를 밑돌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도 절반의 지지만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인의 36%만 지지를 보내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응과 인플레이션 등 경제 문제 대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상황 장악 등에서 바이든 정부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앞으로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가 향상될지 여부를 결정할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의 20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9일 실시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국가의 운영을 책임질 새로운 지도자를 뽑기 위해 현재 정책 토론과 선거 운동이 한창인데요. 그 이유에서는 한국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전반을 돌아보고 동맹국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미국 조야의 기대와 제안을 들어보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미국과의 공조 부문에서 한국 차기 정부에 전하는 워싱턴 전문가들의 제언을 전해드립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 미한동맹의 중요성이 한반도를 넘어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차기 한국 정부의 역할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한동맹은 전통적으로 북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강압적 행동에 나서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국제질서 수호에서 동맹인 한국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달 12일 하와이에서 열린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도발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위협을 함께 거론했습니다.
And the common denominator is when basic principles that we've established together that are vital to the security and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인 기본적 원리가 도전을 받을 때는 우리가 함께 서서 이를 방어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기대에도 한국 정부가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했을 때 즉각 미국 주도의 국제 제재에 적극 동참하지 않은 것은 실수라고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가 지적했습니다.
The initial ROK reaction to the invasion was quite frankly disappointing. There was clearly an effort to create the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1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초기에 한국 정부 관리들은 이것이 그들의 문제가 아니며 개입하면 한국 러시아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조성하려 했다며 그것은 매우 큰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 수정이 됐고 한국 정부와 청와대는 훨씬 좋은 위치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한국 정부가 비슷한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 주권국가, 미국의 동맹,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파트너로서 한국은 이 중요한 역사적 시기에 목소리를 높이고 맞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와 청와대는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독자 제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국제사회 제재에 참가하는 자체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28일 러시아에 대한 전략 물자 수출 차단, 1일 러시아 은행과 거래 중지, 국제금융통신망, 스위프트 배제 등 금융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의 민주주의 국제질서 수호 의지가 더욱 분명히 드러나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 현안에서도 한국의 분명한 입장이 기대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추구하며 안미 경중, 즉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VOA에 미국이 한국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 걸맞는 행동을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re not forcing South Korea to do anything, but what we're trying to highlight is that if you are a democracy and you believe in the principles of freedom and
클릭너 연구원은 우리가 부각하려는 것은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이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질서, 인권, 법치주의의 원칙을 믿는다면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이 그러한 가치를 공격했을 때 보복을 감수하고서라도 맞서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내 문제에 있어 중국의 인권 유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협적이고 약자를 괴롭히는 행동,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위협 등에 있어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비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한국은 중국의 강압적 행동, 최근에는 러시아의 강압적 행동에 대해 방관자적 입장을 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배경에 중국의 경제 보복 등 강압 외교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중국은 한국 롯데그룹이 2017년 2월 성주 골프장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부지로 내주는 계약을 체결하자 롯데 계열사 중 중국에 가장 많은 점포를 운영 중이던 롯데마트를 표적으로 삼고 보복했습니다. 또 한국 단체 관광 제한, 한국 대중문화 금지 조치도 내렸습니다. 브루스 벤의 랜드 연구소 연구원은 자기 한국 정부가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to the new administration, whether conservative or progressive, I would say you have a problem. You've allowed China to gain economic leverage.
베넷 연구원은 보수든 진보든 신임 한국 정부는 중국이 한국에 대해 경제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며 따라서 신임 정부는 미국과 중국과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대중 취약성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점이 놀랍다며 중국과의 무역량을 줄이고 한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권장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차기 한국 정부가 예상되는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미사일 방어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If Kim Jong-un keeps testing missiles with, you know, greater and greater capabilities, then I just think it's inevitable that South Korea will have to decide whether.
세이머 조정관은 김정은이 더욱 높은 성능의 미사일을 계속 시험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자국 영토에 미사일 방어 체계를 추가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라며 중국이 이에 대해 매우 불쾌해할 것을 우리는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개발을 감안하면 미한일 미사일 방어 강화는 정당하며 한국이 그러한 계획에 동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차기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공조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에 있어 미국 정부와 엇박자를 내온 점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미국의 북한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는 비핵화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초점을 맞춰왔다는 것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물론 미국은 바이든 정부가 제시한 현안들과 접근법에 열정적인 파트너를 더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difficulties in the alliance come and one partner or the other defines their interests in very narrow terms.
스나이더 국장은 동맹 관계에서 한쪽이 자국의 이익을 매우 좁게 규정하고 상대방을 배제할 때 동맹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관계를 거래적 관계로 비용 지불 측면에서 규정했을 때를 꼽으면서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 실상에 근거하지 않고 민족주의적 비전을 가지고 남북한 화해를 추진한다면 관리하기 어려운 도전들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또 바이든 정부가 차기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로부터 한일 양자 간의 이견을 해결하기 위한 상호 간의 강력한 노력을 보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미한일 삼각공조를 강조해온 가운데 지난달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도 미한일 협력 확대를 구체적인 행동계획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바이든 정부가 미한일 삼각조율을 동북아시아의 안보 설계에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헨런 선임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미국과 공동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진지하고 폭넓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y broader advice to both Washington and Seoul is that we need a serious policy for trying to address the North Korean ICBM and nuclear threat. That I think we should be trying to pursue.
오헨런 연구원은 북한의 핵 생산 능력의 검증 가능한 해체,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의 영구 금지에 상응해 2017년 이래 가해진 대부분의 유엔 대북 제재 해제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극도로 조심스러운 정책은 통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관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도발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차기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섣불리 제재 해제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We've seen the danger before with regard to North Korea, which is that North Korea front-loads their negotiations.
루제로 연구원은 북한은 협상 초기에 혜택을 받은 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원하는 시점까지 상응하는 행동을 지연시키는 것을 우리는 과거에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혜택을 받고 미국, 한국, 일본과 동맹들 입장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전혀 보지 못하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관리들이 거듭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 추진을 언급한 데 대해 루지에로 연구원은 유엔 제재 위반이라며 차기 정부는 북한이 금지된 프로그램에 쓸 수 있는 경화를 조달하는 것이 아닌 다른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한국 대선 결과는 향후 한반도 정세의 주요 변수로 꼽히며 워싱턴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 20대 대선 VOA 기획보도 세 번째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의 실용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락 전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로부터 이재명 후보의 미한 동맹과 대북 정책 등 주요 대외 정책을 짚어보겠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익에 우선한 실용 외교를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 미한 관계, 미한 동맹에서 이 실용 외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념이나 당파적 관점에서 보자면은 반미라, 친중이라, 친북이다, 친미다 이런 접근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실용의 관점에서 본다면 무엇이 현실이고 그 속에서 최적의 국익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게 될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미동맹을 본다면 사리가 분명해집니다. 그동안 한국이 지향해온 가치라든가 또 정치력의 발전 과정에서 동맹이 기여했던 바를 감안하고 또 한국이 처한 지정학이라든가 또 아태 지역의 역학구도 변화를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 외교의 기반이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실용 외교의 관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했습니다. 또 미북 협상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기도 했고요. 자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대외 정책에서 계승할 것은 무엇이고 반대로 또 재고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될까요?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 모두가 민주당 정부이기 때문에 대북 정책의 큰 줄거리는 이어질 것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에 중점을 두었는데 이재명 정부는 평화와 비핵화 모두를 중시하는 접근을 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북한 핵 문제가 복합적인 연원을 가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 대응도 복합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다양한 복합적인 접근을 구사할 것인데 그중에 하나는 대화와 협상과 함께 제재와 압박도 구사하겠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진보 진영의 리더가 제재 압박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협상 교착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종전선언을 추진했습니다만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종전선언 추진을 계속 이어가실 겁니까?
지금으로서는 더 진전을 보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저희로서는 선거에 이기게 되면 종전선언 협의의 경과를 파악하고 관련 사항을 검토해 봐야 될 겁니다. 현 시점에서 이것의 피지빌리티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어서 추진할지 아니면 새로운 여건 조성에 치중할지 아니면 또 어떤 우회로를 선택해야 될지를 잘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한국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달리 대북 협상 재개를 위해 제재 완화를 고려해야 할 그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제재 완화 같은 좀 더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화 과정을 복원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그러려면 이제 대화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당장은 쉽진 않죠. 북한은 계속 도발을 하면서 긴장 수위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 국면에서 제재를 완화한다거나 우리 측이 일방적인 유화적인 움직임을 제기하기는 좀 쉬운 여건은 아니죠. 다만 이제 가능한 비정치적인 영역, 인도적 영역 등등에서 일정한 유연성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으나 그 정도로 북한이 호응해 나올지가 좀 미지수라는 딜레마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대화를 위한 여건 조성을 해야 하겠으나 지금으로서는 북한을 견인하기 위한 무슨 획기적인 카드가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죠.
북한이 도발의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에서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과 함께 미사일 방어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한국은 사드 추가 배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십니까?
이재명 후보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큰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대처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대처 방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선은 주한미군이 운영하고 있는 사드를 포함한 방어체계가 있고 또 한국군이 운영하고 있는 자체 방어체계가 있고 또 한국군이 개발 중인 여러 가지 체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LSM이라든가 또 LSM2라든가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안들을 한국과 미국의 자산들,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자산들을 다 유기적으로 연결하여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입장이고요. 앞으로도 상황이 변하면 추가적인 고려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입장에서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는 것처럼 대외 정책에서 인권을 굉장히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면서 북한 인권에 소홀했다 이런 지적도 받아왔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다면 문재인 정부와 좀 다를까요?
이재명 후보는 민권 변호사 출신의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서 동시에 시민운동가로서도 활동을 해서 명성을 많이 얻었었습니다. 이런 경력상 이재명 후보는 인권이나 자유나 민주나 법치 등 가치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있습니다. 당연히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도 큽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은 북한 인권 문제를 조금 더 새로운 입장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인권 변호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망스러웠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 인권 결의안에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한국도 동참을 하게 되는 걸까요?
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단정적으로 답변드릴 입장에 있지는 않는데요. 여러 가지 북한 인권에 대한 이슈를 새로운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한 내부 토론이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미중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중국과의 어떤 대중국 견제 동맹에 한국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촉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이완 문제도 그렇고요. 중국 인권 문제도 그렇고 워싱턴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시각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은 좀 적극적인데 한국은 한 발 물러서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인데요. 이재명 후보의 접근은 어떨까요?
이재명 후보는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 방향을 능동적으로 선택을 해나가야 된다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나가야 될 방향은 미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과의 동반자 관계도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동아시아 대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거대한 아키텍처 형성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국이 지금보다 좀 더 미국과 함께 가고 협조할 공간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관점입니다. 예컨대 쿼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한국이 쿼드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많이 협력할 여지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인도가 협력하고 있는 것을 한국이 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관점을 표명한 적도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최대 현안은 단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이번 사태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국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러시아의 군사 행동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의 위반이고 또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규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한국도 규탄을 했고 또 한국도 국제사회와 함께 이 테러 제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과 러시아 관계도 경색이 불가피하겠죠. 이미 이 악화된 미중 미러 관계는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좋지 않고 북한이 이런 상황을 이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립 상황, 미러 미중 대립 상황이 장기화되거나 더 심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풀어야 할 한국 외교 현안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직접적인 외교 경험은 없는데요. 외교 전문가인 위성락 위원장께서 보시기에 외교 사령탑으로서 이재명 후보 강점 그리고 개선해야 할 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외교를 다뤄본 경험이 많지 않다 말씀하셨는데 일정 부분 그런 점도 있지만 우선은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상대 후보 지금 윤석열 후보가 주상대 후보인데 상대 후보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후보가 훨씬 더 경험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를 했는데 경기도는 인구 1300만의 웬만한 나라만큼의 규모의 인구와 경제를 가지고 있는 곳이고 또 북한하고 접경하는 도입니다. 그래서 남북관계의 영향을 항상 받고 그걸 대응해 온 경험도 있고요. 또 도 내에 무슨 미군기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군기지하고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한미관계를 보는 관점도 발전이 되어 있고요. 또 도 내에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분이 한국 외교를 맡아서 제대로 판단하고 집행하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일을 꾸려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의 위성락 실용외교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 기획보도. 내일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의 김성한 외교안보정책본부장과의 대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앞장서 지적해왔던 독일이 북한의 지난달 27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정부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북한은 1년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다시 한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이 무책임한 방식으로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가장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시기에 이를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독일 정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정을 완전히 이행하고 미국과 한국이 반복적으로 제시한 대화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끝낼 의무가 있다면서 독일 정부와 파트너들은 한반도 평화라는 목표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영국과 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들과 함께 올해 들어 8차례 이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앞장서 규탄해온 나라 중 하나입니다. 독일은 앞서 지난달 2일에도 프랑스, 영국과의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이런 활동에는 단합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1월 6일과 12일, 18일에도 새해 들어 계속된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비판하면서 북한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진지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공식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위기로 안보리가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논의는 안보리 차원의 공동대응 모색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가 규탄 수준의 성명을 넘어 북한에 대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o the Security Council is very limited in what it can do if Russia and China choose to block statement or sanctions resolution. You know, they can do that.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관련 성명이나 추가 제재 결의를 거부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미중 밀어간 갈등으로 인해 북한은 운신의 폭이 더 넓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I do think there's a risk that Kim Jong-un will feel that he has more freedom to, you know, resume long-range missile testing without having to worry about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김정은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 부과 걱정 없이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자유가 더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등 11개 나라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언론 성명이나 의장 성명, 제재 부과 등 안보리 차원의 대응책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수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도 유엔 차원의 강력한 성명만으로는 북한의 무기 활동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구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암묵적으로 북한의 무기 활동을 지지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방해할 뿐 아니라 김정은이 베이징과 모스크바를 신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행동뿐 아니라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고 강화하려는 중국과 러시아 같은 나라들의 의지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김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제임스 주말튼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Focus has really shifted to sanctioning Russia and trying to get cooperation. So I think that makes that environment makes it harder.
유엔 안보리의 초점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부과와 이에 협력하는 쪽으로 옮겨졌으며 이런 환경은 북한 문제를 다루려는 노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북한 미사일 대응은 지난 한 달 전보다 더욱 도전적인 상황이 됐다고 주말트 전 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헤리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국장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본질적으로 국제 경제로부터 고립된 상황이라면서 북한의 미사일 열망을 억제할 도구 상자의 도구가 소진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to be frank, even if they were, what sanctions would we be able to apply to North Korea that really would be helpful at this point? I mean, North Korea has essentially walled itself off from the international economy due to COVID-19. So I hate to say it, we are running out of tools in the toolbox.
카자니스 국장은 또 한국이 이번에 처음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좌절감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에 공을 들여온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북한 문제와 관련해 편안한 수준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은 지난 1월 10일과 20일, 2월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회의 후 미국 주도로 발표된 북한 규탄 공동 성명에 불참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동참했습니다. 주말트 전 부차관보는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서방에 대한 핵 위협에 나서자 전통적 중립국인 스위스와 스웨덴, 핀란드까지 대러 제재에 동참했다면서 이 시기에 한국 정부가 동맹인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밀착할수록 미국과 한국, 일본의 공조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isk, of course. And so I think it is important for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nd Japan to coordinate closely and to make clear that
주말트 전 부차관보는 지금의 위기는 미국과 한국, 일본이 긴밀히 조율하고 우리가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있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3국 외교 국방장관이 계속해 지금처럼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종인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증가율이 차츰 둔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3월 한 달간의 대응에 따라 일상 회복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일 0시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하루 신규 확진자가 21만 9,241명을 기록해 누적 349만 2,68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보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무려 8만 명이 넘게 증가하면서 지난 2020년 1월 20일 한국에서 첫 신종 코로나 환자가 나온 뒤 772일 만에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선 겁니다. 이런 하루 신규 확진자 신기록은 일주일 전인 지난달 23일에 1.3배, 그리고 2주 전인 16일에 2.4배로 폭증세가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방역당국은 다만 확진자 증가율이 조금씩 둔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일 한국의 지상파 방송인 MBC 라디오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보통 매주 확진자가 두 배씩 증가하는 이른바 더블링 경향이 보였는데 지난주부터는 조금씩 증가율이 둔화하기 시작했고 이번 주도 증가율이 상당히 둔화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증가율이 계속 이렇게 둔화한다면 정점에 가까워진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이번 주 내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전문가들이 예측한 대로 1, 2주 정도 사이에 정점이 형성되는 기간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초나 중순에 신종 코로나 유행이 정점에 이르러 최대 35만 명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김부겸 한국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3월 한 달이 신종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3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2년간에 걸친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와의 싸움을 우리가 좋은 결과로 이어가지고 소중한 일상으로 회복하느냐 하는 그런 기로가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신규 위중증 환자 수도 지난달 14일 300명대에 진입한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해 지난달 28일부터는 사흘째 700명대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9일 중환자 수가 1200명을 넘고 이달 16일에서 31일엔 1700명에서 275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가 이전 델타 변이에 비해 전파력은 강한 대신 위중증화율은 크게 낮기 때문에 병상 등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손영래 반장은 델타 유행 당시보다는 확진자가 10배, 20배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병상은 2,700여 개 중 1,370여 개를 쓰고 있어 아직은 50%의 여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완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3주간 사적 모임은 6명까지, 식당 등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한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도 치명률은 급감한 반면 자영업자 등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책 조정에 나선 겁니다. 정부는 이런 판단을 바탕으로 곧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현행 거리두기의 조기 조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손영래 반장은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을 고려할 때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로선 확진자 자체를 억제하기보다는 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에 주력하면서 실질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백신 기본 접종 완료율은 2일 0시 기준 전체 인구의 86.5%고 추가 3차 접종까지 마친 비율은 61.4%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1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 낮 최고기온 8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8도, 양덕 아침 영하 7도, 낮 6도, 신의주 아침 영하 4도, 낮 8도, 구성 아침 영하 4도, 낮 8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4강도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 낮 최고 기온 6도, 강계 아침 영하 9도, 낮 5도, 희천 아침 영하 7도, 낮 7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도, 낮 9도, 개성 아침 영하 3도, 낮 10도, 사리원 아침 영하 4도, 낮 9도, 신계 아침 영하 4도, 낮 9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구름 많고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원산 아침 영하 1도, 낮 12도, 장전 아침 0도, 낮 11도, 평강 아침 영하 7도, 낮 7도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영하 3도, 낮 9도, 장진 아침 영하 14도, 낮 0도, 청진 아침 영하 2도, 낮 6도, 김책 아침 영하 2도, 낮 8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산 아침 영하 12도, 낮 1도, 김영권 아침 영하 11도, 낮 1도, 삼지연 아침 영하 17도, 낮 영하 4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고 먼 바다는 1에서 4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먼 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3월 3일 목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의 모하메드 압둘라히 모하메드 대통령의 4년 임기가 다하고 1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는 파마조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 이후에도 의회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위가 연달아 일어나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언론인들은 구속되고 정치적 개혁은 제자리를 맴돌고 또 알샤바브 테러리스트들은 계속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소말리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정치 혼란을 끝내고 선거를 빨리 치러야 한다고 계속 경고했습니다. 2월 8일 소말리아 대통령 임기 종료 1주년을 맞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소말리아 전 현직 관리들에게 비자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들은 시위대 강경 진압과 언론인과 정치인 체포와 위협, 선거 조작 등 소말리아의 민주적 절차를 막거나 뒤흔든 사람들입니다. 또 이들의 직계 가족들도 비자 제한 조치의 대상입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이민법 212조 A3C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선거와 관련해 부정을 저지르거나 시간을 늦추거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언론인과 정치적 반대파를 위협하고 박해하며 체포하고 구금 또는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소말리아는 정치적 불안정과 전쟁, 가뭄 등 각가지 도전에 시달려왔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올해 소말리아 인구의 절반에 해당되는 770만 국민들이 인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모든 소말리아 국민들은 자신이 선택한 정부가 필요하고 자신의 필요에 부응하는 정부가 필요합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소말리아 정부 지도자들은 2월 25일까지 신뢰할 수 있고 투명성 있게 의회 총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소말리아의 책임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은 소말리아 국민들은 강력히 돕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고 상호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유엔총회에서 2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유엔총회에서의 주요 결의안은 전체 193개 회원국 가운데 표결 참가국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채택됩니다. 유엔은 이날 미국 뉴욕 본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특별총회를 개최하고 이번 결의안을 찬성 141표 대 반대 5표, 기권 35표로 채택했습니다. 유엔에서 마지막으로 특별총회가 개최된 것은 지난 1982년으로 약 40년 만에 열렸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우크라이나의 상징적 승리 그리고 러시아의 국제적 고립을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총회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한 공격을 강화할 준비를 취하고 있다며 유엔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이번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민간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서방국들이 결의안 제재를 통과시킬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번 결의안 투표에서 기권한 유엔 주재 장진 중국 대사는 이번 결의안 투표가 온전한 논의 끝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이에 기권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사태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2차 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이날 벨라루스에서 열리는 2차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벨라루스로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표단장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대통령 보좌관은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3일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차 회담에서 우크라이나는 즉각적인 휴전과 러시아 군대의 철수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군인 500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영통신 RIA는 2일 러시아 국방부가 군사작전 이후 지금까지 498명의 군인이 숨지고 1,597명이 다쳤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러시아군 병력의 사상자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는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추산하고 있는 러시아군 병력 사상자는 이보다도 훨씬 더 많다며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침공 이후 약 5,840명의 러시아 군인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또 러시아군은 30대의 군용기와 31대의 헬리콥터 그리고 211개의 탱크 등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 뉴욕타임즈 신문은 1일 행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군이 2,000명 이상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국정연설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러시아가 무력으로 현상을 변경시켜 자유세계의 기반을 흔들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 독재자가 침략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을 야기한다는 교훈을 배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세계에 대한 비용과 위협이 계속 증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계획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공격이라면서 푸틴 대통령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세상과 고립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민간인 공격을 지적하며 러시아의 인권이사의 자격 박탈을 제안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장관은 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의 고위급 회의에서 발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민간인을 공격함으로써 엄청난 인도주의적 고통을 야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연설에서 끔찍한 인권 유린과 막대한 인도적 고통을 일으키면서 다른 유엔 회원국을 장악하려는 국가를 이사회에 남겨둘 수 있느냐라며 러시아의 침공을 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각국의 경제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류기업과 자동차 제조업체 그리고 전자기기 제조업체 등 민간기업도 속속 제재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의 비행기 제조업체 보잉과 미국 최대 석유기업인 엑슨모빌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 포드 등은 러시아에서의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3월 3일 VOA 새벽 방송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